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도입됐던 마이너스 0.1% 정책금리는 이번에 0.1%로 올랐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다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단기 금리를 목표로 하는 정상적 통화 정책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 금리 인상 속도와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현재 물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높아질 경우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날 결정으로 8년간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와 그 밖에 비정통적 금융 정책들이 종료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홍콩 의회가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입법회는 19일 제23조로도 알려진 국가안보수호 조례를 입법회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반역과 사보타주,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 행위 등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개정 또는 제정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홍콩인들이 26년 넘게 기다려온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리 장관은 홍콩 독립에 대한 생각같이 문제를 유발하려고 시도하는 잠재적 사보타주와 관련 움직임을 경계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홍콩은 지난 2020년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국가안보수호 조례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마야 왕 중국 담당 국장 대행은 영국 BBC 방송에 새 법은 홍콩을 권위주의의 새 시대로 인도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년간 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 법이 세계 금융 중심인 홍콩의 자유를 더욱 옥죄고 반대 의견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법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동유럽 국가 몰도바 정부는 자국 내 일부 지역에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 투표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관 한 명에게 추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몰도바 외교부는 19일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몰도바 당국의 입장에 반해 러시아 대선 기구가 조직된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교관 추방 조치는 기존의 수도 키시나우에 투표소 한 곳을 개설하기로 했던 합의 대신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투표소 6곳을 개설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몰도바의 마이야 산두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실시된 투표가 몰도바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두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 우리는 매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정권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렉 바스네초프 러시아 대사는 이 투표소들이 러시아 국민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몰도바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아르메니아를 방문해 나토와 아르메니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9일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니콜 파시냔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아르메니아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관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닫기 위한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시냔 총리는 회견에서 아르메니아는 나토와의 유대를 심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아르메니아 군개혁 조치에 대해 논의했고 이는 아르메니아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조약상 동맹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관계가 악화되어 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해 9월 아제르바이잔 내 나고르노카라바크 지역을 놓고 무력 충돌을 겪었으며 러시아의 중재로 해당 지역 내 아르메니아 자치군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계 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고 타이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충분인 오늘 북한은 꽃샘 추위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평남과 황해도 등 서쪽 남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쪽 대부분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 내리겠습니다. 신포와 삼지연은 저녁까지 눈 이어집니다.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앞바다 물결이 1에서 2.5m로 예보돼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군축과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개발을 비판하며 안보리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등 주요 나라도 일제히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That brings me to the DPRK, which continues its unlawful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핵 군축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시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들이 이번 주 후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침묵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위협을 대처하는 데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구 궤도가 우주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일본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there is the issue of outer space and the treaty governing it. Let me be clear.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구 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국들은 우주조약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아직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회원국들이 지체 없이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조약 4조 준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약 당사국과 협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각국이 궤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조약 4조는 조약 당사국들은 핵무기와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천체에 그러한 무기를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뿐 아니라 우주조약 4조도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성 요격용 핵무기를 지구 궤도상에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의장국인 일본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고도화를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한은 어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It launched ballistic missiles.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1718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우주공간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고 핵무기나 기타 대량 살상무기를 우주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우주공간과 완전한 우주조약 준수가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비확산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면서 세계 최고의 확산국인 북한은 계속해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prospect of non-proliferation is no less bleak. Indeed, the DPRK, the world's preeminent proliferator, continues.
이어 우리가 이 회의에서 비확산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어제 인구 밀집 지역과 한국의 주요 군사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올해만 세 차례 더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허용하는 핵무력 정책을 선언했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결의안과 제재 체제를 통해 비확산 의무 위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should lead by example. This council is entrusted with the primary.
황 대사는 안보리가 1718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안보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자기 모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자체 결정에 반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안보리의 권위와 타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오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는 안보리는 핵 확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council cannot be complacent about nuclear proliferation. We must continue to counter the DPRK.
이어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업무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안보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중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을 철회했으며 북한과 이란에게 불법적인 전쟁무기를 공급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이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are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is council unanimously.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 활동을 중단하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한반도와 이란 등 비확산 분쟁지대 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대화와 균형 잡힌 해결책을 통해 서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n-proliferation hotspot issues such as the on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ith Iran have complex.
아울러 미국은 핵무기 사용 위협과 제재 및 압박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 공약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역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이라는 목표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유엔 안보리 군축 비확산 회의 개최를 계기로 뉴욕에서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일 3국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안팎에서 일본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미국의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서 군축에 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및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의 3국 공조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중동 정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안보리 개혁, 기후변화, 해양안보, 신흥기술 등 기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 의장국인 일본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핵군축 및 비확산을 의제로 안보리 회의를 열었으며 미국과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나라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3월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러한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again the March 18th ballistic missile launch. These launches, like all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관여, 침략 억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에 관한 최상의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약 33일 만이며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론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자 약 두 달 만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을 비판하며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3월 1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사건이 미국인이나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이 같은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더 이상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 18일 오전 7시 44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전날 이번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발사들은 최근 몇 년간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타이완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이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정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at the Secretary Gener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de-escalation, the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 environment that's conducive to dialogue and the resumption of talks.
파리아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무총장은 긴장 완화와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대화 재개를 일관되게 촉구해왔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3월 18일 7시 44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외교부는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행동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적 행동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비슷한 견해를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권위주의적 팽창과 침략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와 개방, 번영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1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적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프랑스는 3월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3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의 완전한 연대를 확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프랑스는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지체 없이 준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프랑스와 그 파트너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하고 모든 당사국 간의 대화를 독려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 18일 오전 7시 44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조언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대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 정부의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는 18일 최근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전쟁이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공격이 있을 것이란 징후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관련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올해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we're on the precipice of war, however. We don't see any signals or evidence of a near-term attack.
박 고위관리는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나 기술적 필요에 따라 도발적인 행동의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2년 많은 무기 시연을 했다면서 69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2021년 1월부터 1년의 시험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그들이 실행해야 할 목록을 갖고 있으며 무기 개발 역량을 개발하고 시험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개발 상황에 대해 극히 우려해왔다는 것입니다. 박 고위관리는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김정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watching this issue for a long time and we also know that DPRK will manufacture a reason for provocative action.
박 고위관리는 그러나 김정은은 작년 말부터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국이 주적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오랜 통일 정책과는 다르다며 그래서 당연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또 제3자를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lways call for dialogue with the DPRK. We've reached out privately, publicly, through third parties to try to generate some sort of diplomacy with the DPRK.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라레 푸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의 최근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대화를 원하며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 감소를 포함해 북한과 할 수 있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제재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대화 제의의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럽 외교 대표단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여러 전장이 겹치는 것을 보았다며 동북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전장이 유럽의 전장과 겹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만큼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접근을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차단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거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is that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we've seen how multiple theaters have overlapped. Mm-hmm. You have the Northeast Asia or Indo-Pacific theater.
박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상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결코 공짜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술 및 기타 기술이나 장갑차 같은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다며 우리는 항상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따라서 이는 비확산과 실제 전투에서의 의미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전장에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불안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ertainly is not doing this for free. And they're certainly looking, almost certainly looking for things like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박 고위 관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제재에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sanctions have to continue regardless. That's what we're obligated to do, sure. right? Implement those sanctions. And they're there for a reason. They're there to keep us safe.
박 고위 관리는 이어 이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누적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제재 이행, 사이버 노력, 인권 노력, 인도주의적 노력, 그리고 북한과의 추가 대화를 위한 접촉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대북 고위 관리라는 직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지난해 말 퇴임한 성 김 대사가 대북 특별 대표였는데 김 대사가 은퇴한 이후 자신이 특별 대표로서 김 전 대사가 맡았던 일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mbassador Kim, Sung Kim, who retired at the end yes. of last year, w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Really an honor for from the president to appoint him to that position.
이어 대북 고위 관리라는 직책은 청중을 지루하게 하지 않으려는 전문 용어에 가깝다며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북한 정책을 담당하는 특별 대표의 임무를 맡았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직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의 대북 정책을 지속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임기 초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외교도 동맹인 한국, 일본을 배제한 채 이루어져선 안 된다면서 그럴 경우 어렵게 쌓아온 미한일 삼각공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1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과의 대담을 노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 당의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모두 확보했는데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s really an important question right now, and I think it'll flesh itself out over the next six months or so. When both parties
지금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요. 양당이 대북 접근법에 대해 훨씬 더 명확히 밝힐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면 지금과 거의 동일하겠죠. 현재 북한과 관련해 그리 많은 일을 하진 않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관여할 새 돌파구나 기회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두 후보가 분명해졌으니 북한은 미국에 대한 긴장 고조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을 겨냥한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차기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북한이 몇 주 안에 그러한 중대한 도발에 나설 걸로 예상합니다. 관심을 끌고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게 하려고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시 플라이츠 부소장께서는 요직에 재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면담했을 때도 배석하셨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북핵 동결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할까요? 언론에서 시사한 것처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짜라는 걸까요?
It's too soon to say who will be in the next Trump administration. Mr. Trump has to win first. And also it's too soon to say what Trump's policy.
트럼프 정부에 누가 기용될지 말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선행돼야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말하기도 너무 이릅니다. 트럼프식 대북 접근 중 구체적 제안을 말할 순 없지만 그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바이든 정부가 거리를 둔 부분이죠. 저는 차기 정부가 출범 즉시 북한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봅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막기 위해서죠. 바이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한국과 관계 구축 노력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관 정책 끝에 나온 반응적 대응이죠. 새로운 트럼프 정부는 한국, 일본, 북한에 대해 방관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I don't want to speak for Mr. Trump, but I believe it's probably something he's going to try to pursue. He wanted to have another summit with him.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가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또 한 번 정상회담을 하고자 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그러지 못했죠. 그가 2019년 중단한 부분에서 계속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 김정은과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롤리스 전 차관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You know, I really agree with most of what Mr. Fleiss has to say. I think re-engagement is necessary. The whole issue.
플라이스 부소장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북한과 다시 관여해야 합니다. 과거엔 다시 대화하면 어떤 유형의 합의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전엔 북한 측, 특히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접촉할 때 참모들은 그 맥락과 기대치를 설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플라이츠 부소장이 참모가 될 수도 있겠죠. 솔직히 지난번 미북 정상회담 당시 기대치가 다소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 쪽이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관여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기용될지, 그들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 그의 발언, 행동, 합의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할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하는 북한 비핵화는 무엇입니까? 사업가적인 판단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여기는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김정은을 칭찬하고 친분을 언급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까? 아니면 전략일 뿐인지요? 플라이츠 전 실장님.
Kim Jong-un agre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ingapore summit to denuclearize. This was historic. And I believe President Trump, if he is elected again,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비핵화에 동의했고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김정은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이견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과 제상관이었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개념을 택할지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과 정책 마련을 도울 매우 강력한 보좌진이 포진하게 될 것이라는 롤리스 전 부차관 말에 동의합니다.
롤리스 전 차관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약 일주일 전 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질보다 거래를 더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정은이라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평양 방문을 초청할 것이라고도 했죠. 김정은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쉬운 상대로 여길까요?
I think what we have referenced the last three years, let's say, post-Trump administration. We have the North Koreans.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트럼프 퇴임 이후가 되겠죠. 북한과 김정은은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믿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두 가지 부문에 전념했기 때문이죠. 첫째, 그는 미국 본토 위협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앞서 저는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고 했죠. 그 도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ICBM 추가 시험 혹은 전략 무기 진전을 과시할 시험이 될 수 있죠. 둘째, 그는 윤석열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관심이 없음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매우 가시적인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했죠. 그가 이전 관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트럼프 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해 놓고 아마도 새로운 거래를 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비핵화가 아닌 것을 비핵화라고 우길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도울 적절한 보좌진을 갖췄는지에 달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핵 동결이나 군축 회담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죠. 바이든 정부 관리들의 논리는 비핵화의 긴 과정 속에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한국에 불신을 심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간 단계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교차점이 있습니까? 플라이츠 전 실장님.
It's a fascinating question, especially in light of what Mr. Lawless said, because the idea of interim steps is not a new one, and it led to the confusion.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중간 단계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혼란을 야기했고 김정은이 상처 입었다고 느끼도록 했죠. 특히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그는 아마도 중간 단계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무급 외교관들이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기차로 장시간 이동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완전한 비핵화였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걸 다시 언급하는 게 흥미롭군요. 이미 몇 년 전에 논의했는데 말이죠. 북한은 바이든 정부와 협상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트럼프의 승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그들은 중간 단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트남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합의를 위해 양보하진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의 오랜 친구인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직접 관여에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선 볼튼 전 보좌관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직접 관여와 개인적 외교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한 쪽은 북한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롤리스 전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Yeah, and I think this is really important. Again, I'm agreeing in part with Mr. Fleiss because I think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라이츠 부소장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저 그럭저럭 해낼 겁니다. 북한과의 양자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초기 접근법에도 실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더 빨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리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북 접촉이라는 이 극적인 사건에서 한국, 일본을 구경꾼으로 남겨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을 참여시킬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공동 당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조성한 관계가 허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한일 3국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한 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한 협력이 확대됐고 연합훈련도 정상화됐으며 미한일 3각 공조도 강력해졌죠. 바이든 2기 정부와 트럼프 2기 정부의 미한 동맹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세요.
You know, as Mr. Fly says, I cannot predict what a Trump administration strategy or policy will be. However,
플라이치 부소장처럼 저도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상승 기류를 타고 있죠. 바이든 1기 정부가 몇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이 혼란 국면으로 치닫기 전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일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기간이죠. 여러 부분에서 꽤 훌륭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만큼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주로 한국 지도부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일본과 한국, 특히 한국 지도부와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말로 한국을 방어하고 최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싶다면 그 억지력의 일부가 일본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미군이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런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자회담에서 북한인들과 얘기할 때 매우 흥미로웠던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아니었다면 1950년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을 일본 탓으로 돌리죠. 저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고 한일 양국군 통합을 심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의 거래적 접근법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DP 대비 2%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놔두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죠. 플라이츠 전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고 할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미한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Under the America First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 believes in America working very closely with its allies and in alliances, and he believes.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동맹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동맹 구성원들은 각자의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믿고요. 이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나토 회원국의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발언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허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발언을 경시하거나 그의 행동을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거래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좋은 거래를 위해선 상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미한 관계는 매우 강력히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로서 매우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과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들.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꽃샘추위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아침 체감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등 남서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쪽 대부분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에 또는 저녁까지 눈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8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8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맑고 바람 많이 붑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9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8도입니다. 자강도 대체로 흐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4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4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구름 많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내리겠고 심포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0도. 함흥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9도입니다. 평강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6도입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김제군 새벽부터 낮까지 가끔 눈 내립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7도. 김제군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8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김영권과 삼지연은 새벽부터 눈 내리겠고 삼지연의 눈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예산의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7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는 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도 2.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영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그레이엄 의원에게 전황과 우크라이나군의 필수 요구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장거리 육군 전술미사일 에이테큼스, F-16 전투기, 대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레이엄 의원의 이날 회동은 최근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에서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현지 러시아 방공부대가 이날 저녁 늦은 시각 상공에서 8개의 비행체를 포착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수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에 맞서 비대칭 전력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체계 개발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은 최근 군사와 에너지 등 기관 시설에 대한 공격에 드론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계획하고 있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에 대해 거듭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투를 피해 이주한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몰려있는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하마스 파괴라는 목표를 위해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인질협상과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5개월 넘게 진행 중인 가자 지구 주민 절반 이상이 기근 위기에 직면했다고 유엔 수장이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 IPC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자 지구 내 식량 불안정에 대한 이 보고서는 현지 민간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끔찍한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의 절반이 넘는 100만 명이 식량 배급분을 완전히 소진했으며 재앙적 굶주림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IPC는 식량 불안정 상태를 정상, 경고, 위기, 비상, 기근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테어스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즉각적 휴전 필요성에 대한 증거물 제1호라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 전역에서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날 이스라엘이 기아 사태를 촉발하면서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홍해 등지에서 국제상선과 함정들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일본의 야마자키 카지유키 유엔 대사는 18일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사국들이 지난 6일 발생한 MV 트루 컨피던스 호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홍해 상선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당시 후티 반군이 발사한 대함 탄도미사일로 인해 이 선박에 필리핀 선원 2명과 베트남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4명이 부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2015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16호의 완전한 이행과 후속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후티 반군이 추가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관련 물자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예멘 정부와의 협의를 포함한 실질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후티 반군의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2722호에 따라 홍해와 아덴만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모든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필리핀의 엔리케 마날로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19일 마날로 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필리핀과 미국의 국방 관계 강화는 특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